몇 년 전에 40대 이제 아버지들이 많이 이렇게 힘이 없고 어깨가 이렇게 쳐져서 힘이 없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소망이 없고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아버지들이 힘을 내고 그리고 축 처진 어깨가 올라서 일을 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는 또 엄마 아빠 힘내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요구르트를 건네주면서 힘내라고 서로 힘내라고 이제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힘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낼 수 있습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사인의 첫 번째로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제는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해야 그 교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는 교제가 되고 그 교제가 영적인 교제입니다.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좋아서 만나는 그런 모임, 생각이 서로 비슷해서 서로 좋아서 만나는 그런 모임들 등 교제이긴 하지만 육적인 교제입니다. 육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여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교제를 합니까?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마음 돌이키는 것도 돌이키는 거지만 우리 몸이 채찍을 맞아 때리는 아픔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 두 번째 말씀으로 정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진리,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도 적용이 되는 진리이지만 앞으로 올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순간과 상황을 모면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진리를 믿고 살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영원한 진리를 알아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깨달을수록 정직한 성도의 삶을 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 세 번째로 용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알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알 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므로 해서 부족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때, 아, 그 마음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삶 네 번째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이 여러 말이라는 건 번역이 조금 희미한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이러한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무엇이냐면은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원문에 보면 로고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로 위로, 서로 위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위에 다른 이야기로 아무리 해봐야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는 무엇을 뜻합니까? 헬라어로 파라카레오로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to still someone with a courage or cheer, comfort, encourage, cheer up. 이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용기를 불어넣는다. 평안함을 불어넣는다.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고 할 때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저는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숨을 쉬었더니 그것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그런 것입니다. 위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영이 살아나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이 더욱더 생명력이 있게 되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3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 아담을 찾았더니 아담이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을 듣고 하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와의 마음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진리의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에 사랑이 있어야 그 진리의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 속에 내가 책임진다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진리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위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진리의 말이라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진리의 말을 말인데 그 진리의 말에 사랑이 녹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진리의 말을 듣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진리의 말을 전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면 그것이 서로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는 자들과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위로의 말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말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고 절망이 되고 소망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 중에서 내가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이야기고 아무리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위로의 말이 되지 않고 살리는 말이 되지 않고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배 한 번도 지금까지 빠진 적 없어요. 새벽 기도회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헌신하고 매일 봉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망이 없는 그 일과 노력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그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더 공허함을 느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자는 자에 관한 진리를 알 때 자는 자에 관한 진리를 알 때 소망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에 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깨달을 때 부활이 과연 무엇인지 내 안에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행동감 있게 움직일 때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씀은 무스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스테리온은 미스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은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 드러내신 계시를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 안에서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알려진 비밀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준 비밀입니다. 예전에 구약을 살던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그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야 서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비밀이라는 것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변화하는 것은 영어 그냥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입니다. 한번 볼까요? 무엇을 변화일까요? 한번 더 클릭하시면 한번 더 클릭하면 이게 변화입니까? 이게 지금 성경 통독 시간에 한 그림입니다. 좌측에 색깔만 빨간색으로 칠했다고 해서 그게 변화입니까?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체인지입니다. 오른쪽에 이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되는 것,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내가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던 나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이 나에게 완전히 전해짐으로 해서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본질이 변화되는 것을 변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두려움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사망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의 고백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더니 아담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죄를 드러나 보이니까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아담이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사망 속에 빠진 그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망 속에 빠진 사망의 두려움에 빠진 아담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됩니까?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과 추측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건질 방법은 없을까? 죄에 빠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죄에 빠진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운명이 되는 걸까? 이제 나의 혼자 힘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혼자 인생의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나의 결혼 생활에 어떻게 될까? 실패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 걱정들, 근심들이 사망의 두려움을 더욱더 증폭시킵니다. 두려움을 더하게 되는 그런 아담이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들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시본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사망의 두려움에 빠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살리겠다.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이고 부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사는 자도 살아서 부활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사망의 두려움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망의 두려움에서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까? 생기는 사람도 있고 생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약속을 듣는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가치는 현재에 있지 미래에 그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지, 내가 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더 좋은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천부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일주일 뒤에 천백부를 받으시겠어요? 대부분요, 지금 천부를 받고 일주일 뒤에 천백부를 안 받습니다. 근데 질문을 좀 달리해서 42주 뒤에 천부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43주 뒤에 천부를 받으시겠어요? 천백부를 받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43주 뒤에 천백부 받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100달러 더 받으려면은 일주일 더 동일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두 질문의 조건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당장 지금 천부를 받으시겠어요? 일주일 뒤에 천백부를 받으시겠어요? 질문에서 천부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미래의 보상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받는 보상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상을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 미래에 이야기하는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의 가치를 잘 모르게 됩니다. 모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현재의 가치를 더 추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어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 경향성을 이겨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이 경향성을 이겨야 사망의 두려움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육신의 경향성을 이깁니까? 우리가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기는 그 육신의 경향성을 어떻게 이기냐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라. 그 위로를 하게 되면 날마다 새로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순환론적인 어떤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어떻게 이 위로가 부활의 소망이 새롭게 한다는 말일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공동체는 위로만 해줍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위로를 해주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 욕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부활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육신의 욕망을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끊으면 끊을수록 더욱더 마음은 외롭고 마음은 더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욕망을 끊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깊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하되 상대방한테 위로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상대방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계속해서 끊으면 끊으면 끊을수록 내가 그 끊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로를 받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끼리는 서로 위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의 말씀을 서로 하는 그 삶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부활의 소망이 날로 새롭게 되고 그 소망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또 위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라. 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라디우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추방령이 없어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그 로마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서로 섞이게 되니까는 서로 반복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이렇게 자기 거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소망이 넘치게 하라. 소망으로 위로하라. 그 위로를 가지면은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 상황을 보면은 더욱더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나눠진 교회에서 서로서로 성도의 삶으로 위로하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하나가 되는 마음 속에 더욱더 부활의 소망이 날로날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날로날로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